밖에 비 그쳤습니까? 오실 때 어땠습니까? 지금 그쳤던가요? 아까 제가 올 때는 오던데. 그쳤습니까?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거든요.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었죠. 그 저희 집이 그 주택단지에 살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3층이고 옥상인데 집에 들어갔더니 막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그래서 녹음한 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녹음한 거. 근데 이제 제가 안 들었으니까. 근데 한 30분쯤 있으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고 느낌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에 안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추운데 다 나갔어요. 성현이가 전화했고 동생들 보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추운데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해는 저가는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택이어서 건물을 어떻게 지었나 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때 누가 생각났냐면 허태원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태원 형제 집이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냥 다른 거나 괜찮다.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러니까 태원 형제가 웃더니 목사님 그런 걸로 집안 무너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에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조상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전화하니까 아이들이 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안 무너진다 집으로.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허태원 형제가 어쨌든 건축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야, 전문가 말 한마디니까 집으로 다 들어오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 정도 신뢰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내가 그냥 밖에 있다가도 이렇게 다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또 확신과 평안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4절 가사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공부를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며 또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또그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안과 밖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것안 보고 암송하실 수 있는 것 뭐가 한몇 구절 정도 되십니까? 안 보고 암송하실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 그러면 안 보고 부담 없이 다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우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암송이 되십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옆 사람 보고. 틀려도 되니까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진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게 축소판이 되냐면 여기에 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죠. 두 번째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셋째 마디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암송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 구절만 알고 있으면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쯤 되면 이제 좀 대답할 뻔. 구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스바냐 3장 17절. 아,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제가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너희 하나님 시작. 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을까요?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맞죠? 그 다음 뭡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그리고 그게 뭡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구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스바냐 3장 17절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이렇게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스바냐서 1장 1절을 딱 지나서 1장 2절에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 다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읽을 때에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여러분, 심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심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오직 한 길이 있다. 심판이 선포되었지만은 그러나 심판을 당하지 않는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다. 스바냐서 2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앞에 보면 심판이 선포되어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딱 던져서 회개하는 자를 가려내셨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소수의 자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회개하고 순종한 이 나머지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이 순수성을 회복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시는데 이 회개하고 순수성을 회복한 사람, 회복한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스바냐가 끝을 맺는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그 한수 공동체가 이 시대에 회개한 소수, 남은 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한 소수의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선포가 있느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기서 여호와, 아, 여기 가로로 안 되어 있네요. 여호와 보면 이게 원래 말이 야훼, 야훼. 여러분, 야훼가 어디 나옵니까? 야훼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모세가 물었어요. 모세가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앞구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훼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훼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대목이 나올 때 야훼라는 이름이 꼭 등장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야훼가 나와요. 하나님은 회개한 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야훼로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나는 나의 존재 자체로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라 나는 내 존재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존재로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의미 없이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TV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모델들이 쫙 나와가지고 패션쇼 할 때에 이렇게 쫙 나서 우아하게 한번 쫙 자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 보여주면서 나 멋있지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스바냐에 있는 사람 말씀처럼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대로 되니까 창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생명의 역사,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 당시 회개하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야훼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는 이렇게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즉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으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실제로 우리 눈앞에 오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전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처음부터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5절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임하시다가 사람과 함께 사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바뀝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양상은 또 달라지는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님과 좀 달라요. 이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30년 정도 사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육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지만, 우리가 임마누엘로 계시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넘을 수 없었지만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써 시간,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잠깐 보였어요. 그랬다가 성령님이 눈에 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보혜사이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야훼로, 임마누엘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공동체, 이 시대의 회개한 소수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예배 때 그래서 뭘 사모해야 되냐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이름은 야훼이시고 임마누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그냥 성령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야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할 때에 존재로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바냐 3장 17절이 신약의 어느 구절과 같다고요? 근데 자, 안 보고 이걸 맞추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내용은 똑같았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다른 점. 뭡니까?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하신 구원만 있어요. 근데 스바냐서에는요, 거기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할 때 이 기쁨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원어의 뜻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성경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춤추시며 기뻐서 소리 지르신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춤춰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면 그런 느낌이 듭니까? 막 달려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이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어떤 영상이 있냐면요. 그 미군들이 파병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이들에게 깜짝 나타날 때 아이들이 뛰어가는 영상들입니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있다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아빠잖아요. 울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막 딱 끌어안기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런 영상들이. 미군들이 파병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이런 나를 보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시고 춤추신단 말인가? 자부심도 들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황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춤추시는 만큼 우리가 그분에게 존귀한,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지는 궁금증은 뭐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토록 기뻐하신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내 인생 가운데 왜 고통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야훼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로 인하여 소리 지르고 춤추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이 문제입니다. 이런 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물질적으로 쪼들려서 진짜 힘겹게 삽니다. 여러분, 이게 딴 건 모르는데 재정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이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또 부부간에도 심한 성격 때문에 힘들어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당사자의 현실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있잖아요. 남모르는 아픔과 괴로움의 내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고통의 사연들이죠. 그리고 눈물에 젖어버린 기도 제목들입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고통에 시달리게 하셔서 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도록 그냥 왜 이토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분은 나로 인하여 그토록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삶의 의욕이 이토록 떨어지도록 나를 방치하시는가?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고통의 뼈마디는 왜 이렇게 굵어지는가? 이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질문이 막 나오냐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여러분, 근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말고. 사랑하고 말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질문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잠잠히. 이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때 조용히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조용히 하신다. 조용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깊은 사랑은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얕은 물에 돌을 던지면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깊은 물에 돌을 던지면 그냥 퐁 가라앉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이 심오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미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걸프전에서 돌아온 어떤 군인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내를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내를 얼마나 세게 껴안았는지 아내 갈비뼈가 부서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끌어안아가지고 뭐 우리야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가지고 안아도 뭐 우리가 팔이 막 떨리고 그렇지만은 군인이니까 끌어안으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았어요.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춤추고 희열의 소리를 지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될 때는요,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껴안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한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는 시끄러운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세상에 값진 것으로 막 선물 공세하실 거예요. 물질, 성공, 명예 막 화려한 것을 던지면서 봤지 봤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지 그러실 거예요. 화려한 사랑, 요란한 사랑, 시끄러운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인데 참 우리에게 그 흔한 물질의 복도 안 주세요. 그 뭐 어렵다고. 아니,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미쳐 날리게 생겼는데 지금 분양받는 아파트가 막 턱없이 이게 뭐 낮은 가격에 지금 내놓을 판에 있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매달 매달 가계부 쓰는데 빠듯한 생활비 걱정에 매달 매달 그냥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이에요. 막 이렇게 고통의 응어리가 막 이렇게 커가는데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한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 또아리를 들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해요. 야속한 하나님. 그런 질문이 듭니다. 내게 무관심한 건 아닌가?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단 말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하신 것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언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인용해서 가져오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언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 예수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예수님 입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또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욥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에요.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누구누구를 얘기했는지. 욥, 예레미야,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극한 고난의 체험자 욥,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머리가 잘리고 쟁반 위에서야 비로소 잠잠해진 광야의 소리 요한, 머리 둘 것 없다가 끝내는 디딜 한 뼘의 땅조차 없이 발을 십자가에 들려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매맞고 굶주린 복음의 전령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은 고통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여러분, 고통 뒤에는, 고통은 힘들죠. 그러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고통으로 정화된 영혼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아요. 고통으로 정화된 영혼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욥, 예레미야, 사도 바울 모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사랑을 기울이시면서도 그 자녀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 감각을 느끼도록, 하나님과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감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과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 NIV를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모든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사랑이면서도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고 지금도 그 고통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잠잠한 사랑입니다. 그 잠잠한 사랑의 이름은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판을 받고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절대 그 고통을 미리 방지하시고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격을 지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먼저 아픔을 겪게 하시고 수모를 맛보게 하시고 배반을 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통을 겪고 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손안의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고통을 몸소 겪으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답답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어둠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내 고개가 계속 떨궈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지 두 손을 당신의 턱 밑에 이렇게 딱 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눈물방울이 우리 눈앞에 맺혀질 때에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넓어서 고통까지 이미 본인이 겪으시고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 옆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엄청난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마치 피아노 음계가 88개인데 더 이상의 음계로 내려가면 인간의 청력으로는 높고 낮음이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엄청난 소리를 내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랑을 원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 고통까지 포함한 엄청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잠잠히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시골에 계셨던 분들이나 옛날에 군생활 하셨던 분들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슬은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에 맺힙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3년을 군생활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하러 가면 그때 새벽 예배 그 시간대가 이슬이 꽉 내려 있습니다. 이슬이. 그리고 이제 해가 딱 뜨면 쫙 없어지는데 새벽 이슬이 동물과 식물을 소생시킵니다. 살려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라.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리고 들리지 않게 조용히 접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새벽 이슬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새벽 이슬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의 새벽 이슬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새벽 이슬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시련을 겪어서 아픔을 참고 견디다 견디다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조용한 사랑, 살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주님의 속삭임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노라.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나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듣는 자세를 가질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때 이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쉬지 않고 쏟아놓고는 그냥 그 길을 우리가 일어나버립니다. 이것은 독백이요 탄식입니다. 내가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나 내가 경박하고 내가 가볍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나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려야 하고 그분께 드려야 하고 그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들여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자면 내 귀에 뭐가 들리느냐?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지금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라는 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면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14장 5절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훼로, 임마누엘로, 보혜사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잠잠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렇게 남은 소수가 될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월 첫째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들여다보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속삭임을 듣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